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은 그 앞에 내용,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1절에서 그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웃의 여러 다른 족속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여서 농사 지어놓은 것들, 그리고 그들이 키워놓은 가축들을 빼앗아가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왜 이와 같은 이를테면 재앙이 닥쳤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잠시 보실까요? 6장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면서 그 가나안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이 압제자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이를테면 용맹스러운 인물 가운데서도 상위의 랭크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와 나눈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나눈 그런 대화일 것으로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내뱉고 있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에게 신앙은 있으나 그 신앙에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혼란, 갈등,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류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인간이 갖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 관심,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땅히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기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심 갖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치 않던 그런 일들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갈등도 있고 혼란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가 막힐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딜레마를 수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먹을 것이 없고 또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자 그들이 겪었던 신앙 안에서의 혼란이 무엇이었든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를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혼란이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와 같은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있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는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는 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생각을 저들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여러 번 그 침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말 대대적인 그런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 훼파되고 유다의 왕을 필두로 해서 그 당시에 정말 쓸만했던 그런 재원, 자원들은 모조리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도 그들의 신앙에 정말 큰 혼란,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저들 속에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생각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바벨론이 섬기는 그런 그 신보다 왜 우리가 더 못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더 약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들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답을 저들이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신앙의 어려움일 수밖에 없고 심각한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뱉고 있는 말을 보면 기드온도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러죠.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게 버린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런 말이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와 그리고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습니다. 기드온은 정착해서 이를테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하고 지내는 한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탈취해가고 또 압제를 가하고 다 수탈해 갑니다. 여러분, 그 농사한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즐겁겠습니까? 타작할 때 그때 가장 기쁩니다. 그것은 곧 소출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마당에 추수한 곡식들을 이렇게 놓고 도리깨질을 하는 그런 수고는 그야말로 그 수확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 즐거움은 한 해 동안 그가 뿌렸던 그런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죠. 그런데 그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번번이 한 해의 수확을 수탈해 가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이 이를테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11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내가 거둔 곡식을 이번만큼은 내가 쉽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 넓은 마당이 아니라 아주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기드온 마음 속에도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갖는 생각도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지경이 되겠는가? 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는 일들을 겪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왜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것, 이것을 왜 모른 척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서 아유 참 기드온 참 신앙이 아직도 너무 어리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삶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삶의 극심한 그런 혼란, 딜레마 같은 것이 현재 우리들도 이런 본문 속에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속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만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다가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죠. 선한 마음 가지고 살고 사랑 베풀고 덕을 베푸시던 분이 의외로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아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인자하고 참 좋은 분을 왜 이렇게 먼저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던지게 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보면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시고 또 보면 그런 분들이 선교에도 관심 가지시고 남 돕는 일에도 열심을 가지신 그런 이를테면 건실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일로 또 도산을 맞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자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면 그 말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맛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가 근거 삼고 있는 것은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했겠죠. 애굽에서의 정말 그 종살이 노릇하던 거기서 구해내시고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할 만한 그런 기적과 같은 손길로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듣고 알고 있는 기드온으로서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이 겪고 있었던 그 신앙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변한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반응은 물론 그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기드온이 반응했던 내용이지만 이미 12절에 이런 말씀 주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뭐 본문 속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기드온이 반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고 그리고 또 구원자를 세울 때 왜 이토록 아주 극심한 갈등 속에서 그런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이를테면 또 소심해져 있는, 그죠? 숨어서 타작질을 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을 들어서 쓰시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형편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니까 기드온으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의 이를테면 나약함과 작고 두려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제 뒤에 뭐 증거되지만 크게 이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정말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대조됩니다. 어떻게 대조되냐 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고 약하지만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편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이를테면 사업가가, 오너가, 그 운영하는 회사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도 다 신앙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냥 배운 게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가는 것, 그런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지고 그들에게 더 관심 가져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뭐 이를테면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농사꾼으로서의 한 사람, 힘도 없고 무명한 한 사람이요, 또 신앙 안에서 컸지만 말씀 듣고 자랐지만 신앙상의 큰 혼란 가운데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저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한 그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대적과의 전쟁 속에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건 그러면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마구 들뜨다가 상황이 또 나빠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 환경들을 경험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보면 상황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결코 또 아닐 수 있고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나쁜 것이 아닌 것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이를테면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마땅한 치료 과정이 없이 이렇게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지내다가 이제 제가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과정,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이렇게 뭐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어떤 뭐 의사를 만나게 되거나 이런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그 과정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돕는 손길을 제가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감사기도도 참 많이 하고 저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다 이를테면 같이 이제 간 뭐 제 아내도 옆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진행 과정을 또 알려주려고 비디오로 이렇게 막 찍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프로그램 보면 병원 24시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다 실려지잖아요. 화면 속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 다 하고 또 이제 뭐 수술 후에 또 목발 짚고 일어서고 또 많이 좋아지는 과정을 다 비디오에 담았다가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탁 타는 장면에서 모든 비디오는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던 분들과 함께 나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수술 이전 상황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뼈와 관절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이제 다른 것으로 다 대치시켜 놨는데 생긴 문제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가끔 수술 받을 때 작은 수술도 그렇고 큰 수술도 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그 수술 동의서 쓰죠. 그러면 이제 어떨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뭐 파열돼서 뭐 나중에 심각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거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사실은 이제 다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당시가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롭게 간섭하시며 내 인생을 또 준비시키는 이 하나님,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찬송드렸는데 그러나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돌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뻤다, 좋았다, 또 희망을 가졌다, 좌절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로서는 참 큰 교훈을 얻었죠. 이것이 정말 내게 겪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 과정이었구나. 이를테면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것이구나.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기뻐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가까이 계시고 친근히 계시며 또 내 기도에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지만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큰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원을 통하여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한데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케 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헤롯 왕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실제 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성경이 모든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며 관심 갖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기적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졌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들이 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은혜는 나타나는 뭐 이렇게 찾아오는 손길이나 그 방법들이 참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의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으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일하고 또 수고하여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그리고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으로 저들이 먹을 양식을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공급하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능력과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겪게 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기드온을 불러 큰 용사라 이름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케 하시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면에선 신앙의 혼란, 신앙 안에서 겪는 딜레마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기복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든든한 나무처럼,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신앙에 굳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혼란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까지도 신앙 안에서는 귀하고 복된 과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셔서 정말 기드온을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그런 사사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의 정말 분별 있는 자요, 영적인 분별이 있는 자요, 또 영적인 판단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된 부름, 그 복된 자랑, 그 복된 영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날 한날을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기이한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키워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우리의 부족한 이해로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불합리하고 늘 옳지 않아 보이고 또 합당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고 또 내 형편이 그런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그 위에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시기에 신앙 안에서 겪는 우리의 여러 갈등이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오는 것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 오로지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관심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케 하셔서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삶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만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